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UN의 북한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함께해 확인하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과정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우스 UN 사무총장과 30여 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거론하며 폐쇄 현장에 유엔이 함께 참가해 폐기를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소개한 뒤 그 과정 또한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유엔이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주는 선언을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엔의 군축 담당 책임자를 한국 정부와 협력하게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제도의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이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미구엘 말도나도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장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교 수립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중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은 양국 국민의 이익과 바람에 따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는다면서 양국 정부는 주권과 영토를 상호 존중하고 상호 불가침, 평등한 상호 이익, 또 평화공존의 원칙에 기초 위해 우호관계를 발전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명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세계에서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중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이며 타이완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은 타이완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타이완 정부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수교를 위해 31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차관을 제공했다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중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교로 타이완 수교국은 현재 19개국으로 줄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 EU,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유예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들 나라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유예 조치 만료는 오늘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 해당 국가들은 추가 유예나 영구 면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 등은 영구 유예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앞서 한국과 타결한 무역 개정 협상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와 호주, 브라질과는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관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또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자국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국방부에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입증할 수많은 증거를 몇 주 전에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천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란은 핵합의 이후에도 나중을 위해서 핵 프로그램 관련 지식을 계속 보유했을 뿐 아니라 확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정보를 미국과 공유했고 프랑스와 독일 등과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이 공개한 자료는 이란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더 높은 단계의 우라늄을 생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은 어제 기술적으로 이란은 핵 합의 이전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우라늄을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깨닫고 핵 합의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이란은 단지 엄포를 놓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1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이 미국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에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최대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 북부 산지에서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5도, 낮 최고는 6도에서 2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1 내지 4미터로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고려되고 있다며 제3국이 아닌 현장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의 성공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 등을 과거 어느 때보다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는 흥미로운 생각이었고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Well, it was an interesting thought, and I had that thought. We're looking at various countries, including Singapore, and we are also talking.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비무장지대에서 열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자유의 집이나 평화의 집으로 정할 가능성도 논의했고 이를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는 좋아하지 않고 일부는 매우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생각을 밖으로 꺼내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나라들이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고려되고 있다며 하지만 남북한 접경지역인 판문점 자유의 집이나 평화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했고 문 대통령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told President Moon and through President Moon we connected with North Korea.
판문점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 중 마음에 드는 점은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는 곳에서 진행한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이어 일이 잘 풀린다면 제3국이 아닌 현장에서 위대한 기념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큰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무언가를 이뤄낼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It has the chance to be a big event and the United States, I was talking to John Bolton about this a little while ago. The United States has never been closer to potentially having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으며 많은 긍정적인 일들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고 자신은 혹시 많은 일들이 바뀔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해왔다며 김정은이 매우 개방적이고 솔직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e'll see what happens. You know, I often say, who knows? Who knows? Maybe a lot of things change. But Kim Jong-un
김정은이 큰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과 개발을 하지 않는 점,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김정은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오랫동안 자신의 말에 부합되는 행동을 보여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매우 흥미롭고 일이 잘 해결되면 위대한 기념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are looking at that as a potential site. Yes, I think it would be very interesting. I think it would be a great celebration if it works out well. And if it doesn't work out well,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앞으로 가게 될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 summit is going to happen. They very much want it. We certainly would like to see it. I think the summit will happen. And personally, I think it's going to be a success, but we'll see.
북한은 회담을 매우 원하며 미국 역시 회담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어 회담은 열릴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켜보자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성공하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며 이는 매우 간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핵무기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란 핵협상 폐기가 북한에 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하면서 매우 올바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최대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북한과 대립 양상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며 김정은의 모든 행동들은 폭압적 독재자라는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의 반응을 이재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없다면 과거의 노력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남북회담의 결과와 관련해 미한동맹은 압박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하고 변해야 하는 건 북한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친구이자 동맹이고 철통 같은 미한동맹은 계속 유지된다며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통일된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히 하기 위해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남북회담의 결과와 관련해 합리적인 관찰자라면 김정은의 어떤 약속도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며 이는 과거 김정은이 보인 기만의 행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은 고무적인 신호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 의원도 27일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극적인 뉴스들이 나오며 미국과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지만 북한 정권은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어떤 합의도 준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리반 의원은 또 곧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협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어떤 시도도 미국은 거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이 불가능한 항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거래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소속인 로이 블런트 공화당 의원은 김정은의 태도를 경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블런트 의원은 29일 MBC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이 언론의 관심을 끄는 데 매우 자신 있어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김정은의 모든 행동들은 그가 폭압적인 독재자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힘이 넘치고 나이가 그리 많지도 않으며 세상에 많이 노출된 적이 없다며 핵무기를 실험하기엔 매우 위험한 조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에 매우 회의적일 필요가 있다며 북핵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증은 절대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주둔을 지속시키는 것은 중추가 되는 부분으로 미국은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아담 시프 의원은 북한과 대립구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시프 의원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과거 오랫동안 대립과 화해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갔다며 북한이 진지한지 시험해볼 기회를 잡아야겠지만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대립구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때 미국은 동맹국들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북한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계속돼야 한다고 미 군축대사가 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비핵화된 북한을 보고 싶다는 단합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미 군축대사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20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 평가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국제사회 대북 압박 캠페인이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International efforts to pressure North Korea, counter solicit networks, and constrain its destabilizing activities must and will continue.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불법 조직망에 대처하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북한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안보와 국제비확산 체제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이 회담에서 도출된 비핵화 목표에 고무됐다며 하지만 과거 북한과의 외교적 시도는 신중한 낙관론과 결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global maximum pressure campaign must continue until the DPRK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우드 대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무기와 기존의 핵과 운반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적 최대 압박 캠페인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최소한 모든 나라들이 유엔 대북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드 대사는 국제사회가 비핵화된 북한과 그리고 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NPT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조치로의 복귀를 보고 싶다는 단합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기타노 미스루 빈주제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는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잘못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o achieve CVI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must maintain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against North Korea.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위해서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타노 대사는 일본은 최근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긍정적인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환영한다며 이 같은 발전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상범 원자력 비확산 외교기획관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소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이 핵확산 금지조약 NPT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NPT, it is of great significance that the two leaders have explicitly confirmed on written form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두 지도자들이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의 목표라는 점을 문서로 명백하게 확인한 점과 북한 지도자가 5월 중에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들과 언론을 초청한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NPT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임상범 외교기획관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전기를 바탕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핵화를 위한 긴 여정에는 남북한의 역할과 책임뿐 아니라 국제사회 지지와 협조도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전직 한국 통일부 장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또 과도한 축제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이 미북 대화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고받은 것은 미국과 북한이 하는 것이지 나만이 줄 게 없잖아요. 관계 정상화, 적대관계 해소, 이 모든 것들 미국과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합의하면은 물꼬를 터준 것이죠. 그래.
임 전 장관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남과 북이 아닌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던 임 전 장관은 이번 남북정상회담 원로 자문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남북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초청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측 참석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의 결단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런 분위기가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이고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서방세계에서 7년인가 8년인가 살았던 사람이나 서방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개방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죠.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현 국회의원도 이날 BOA에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비핵화 수준이 완전한 비핵화라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와 핵 없는 한반도의 개념을 정리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없는 한반도는 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 내 핵무기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재처리 시설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며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전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의 의미가 모호한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핵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그 폐기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게 무슨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비핵화 문제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자꾸 혼돈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문제된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강 전 장관은 정상회담의 형식이 나름대로 잘 갖춰졌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만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문제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에서 명백히 확인돼야 한다며 특히 비핵화가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도 상당 부분 무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한국 내 평화 분위기에 있어서도 다소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평화 분위기만 지금 확산이 됐어요. 평화는 말로 실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정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뭐 그 과거에 뮌헨 회담에서 히틀러한테 속았던 체마랭 대표적인 예지만은 협정 하나로 평화가 온 것과 같은 이 판문점 선언이 마치 평화를 일으킨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안전보장이 필요하고 한미동맹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소홀히 되겠죠. 이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또 보수파의 주장을 단순히 전쟁을 하겠다거나 반평화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것을 단순히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폄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했던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긴장도 고조가 됐었고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이번 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를 그 안정적으로 앞으로 갖고 나가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폐기는 물론 경제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남북 연락사무소 등 합의 내용을 잘 실천한다면 단순히 한반도의 안정을 넘어 통일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향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류 전 장관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 내부 사정,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 정세 등 앞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단 73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로서의 73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분단 구조라고 하는 것이 남북 두 사회 또 한반도 전체 또 동북아 전체 이것들이 아주 깊이 각인돼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분단 구조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이 그걸 다른 어떤 평화로운 질서 또는 구조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 전 장관은 축제 분위기에 도치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며 좀 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합의된 내용도 현실성 있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문제 역시 미북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다소 선언적으로 합의한 남북 정상의 비핵화 관련 내용을 잘했다 못했다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 인권 상황에 대한 북한의 비판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런 사안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며 북한인들도 그런 기회를 갖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최근 미국의 총기 범죄 등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지적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BOA에 지난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인권 피고서에는 미국이 서야 한다는 논평과 관련해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인권 상황을 주목한 것을 환영하며 이런 문제에 관한 보다 폭넓은 대화의 일환으로 그들의 우려를 논의하는 데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또 미국은 외국 정부와 개인, 기관들이 미국의 인권 기록에 대해 언급하고 감시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과 외부 관찰자들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언론을 통해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리는 미국은 여러 사안들을 자유롭게 공개 논의할 수 있고 선출된 지도자들에게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북한인들도 언젠가 같은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4일 미국의 2017년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온갖 부정의와 무권리, 사회 악이 판을 치는 자국 내 참혹한 인권 실상은 덮어두고 다른 나라들의 인권 문제를 시비하며 흑백을 전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자국민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과 잔인한 공개 처형 사례 등을 소개하며 북한의 인권 유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맞아 탈북자들을 소개하는 동영상 4편을 공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 자유연합과 서울의 탈북자들이 함께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지난 28일 서울에서 일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이 행사에 맞춰 탈북자들을 소개하는 동영상 4편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자유주간을 축하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존엄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탈북자들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잔인성을 조명했습니다. 탈북자 지성호 씨의 말입니다.
제가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이제 2000년도인데요. 북한에 살 때는 정말 이제 지옥 같은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특히 어릴 때 먹을 것을 구하다가 기차에서 떨어져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상태로 중국에 갔다가 붙잡혀 강제 북송된 후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한국으로 탈출할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올해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소개할 때 목발을 치켜든 것은 북한 정권은 장애인인 자신이 죽기를 바랐지만 자신은 살아남아 미 대통령 국정연설에 참석했다는 것을 외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 씨는 북한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그날부터 별의별 고문을 다 받았습니다. 뭐 물고문, 전기고문, 그다음 강목으로 구타도 당했고요.
정 씨는 9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간첩 행위를 했다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3년간 정치범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고통받던 정 씨는 간첩이 아님이 밝혀져 풀려났지만 억울해서 더 이상 북한에 살 수가 없어 북한을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정 씨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노예같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 여성 박사 1호로 널리 알려진 이혜란 씨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그 어떤 계층에 상관없이 지금 그 식량권을 위협받고 있고 생존권에 상당한 그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권이 이제 나쁜데.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 사람들이 재판도 받지 않은 채 끌려가고 있고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고문과 처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면에서 핵무기보다 더 급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 압박뿐 아니라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똑같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그레이스 유 씨는 지금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번 달에 중국 청도에서 또 북송됐거든요. 중국에서 북송하는 걸 막아야 돼요.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북한의 평화공세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 씨는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1일 북한 인권단체들은 쌀과 USB가 담긴 페트병을 북쪽으로 보내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하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남북정상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1일부터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사안에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해 과거 경찰의 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다며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단체들은 전단 살포를 포함한 관련 활동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날 탈북자 단체들은 강화도 앞바다에서 쌀 720kg과 각종 영상물과 음악이 복사된 USB, 성경책 등을 640개의 페트병에 담아 서해로 던졌습니다. 페트병들은 조류를 타고 북한 서해안 도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김용화 탈북 난민 인권연합 회장은 BOA에 매월 2회씩 쌀 보내기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건 북한 주민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정상들만 배가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도 배는 똑같이 있는데 이 쌀 보내는 것까지 막는다는 거는 결국 두 정상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김 회장은 전단 살포 행위를 적대 행위로 규정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적대 행위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 탈북자 단체의 애환, 그 가슴에 서린 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앞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 BOA에 관련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입니다.
대북 전단 대통령 권한이 아닙니다. 대북 전단은 민간단체에서, 특히 탈북자 민간단체에서, NGO단체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내나 마나 하니 안 하니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북한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대북 전단은 계속 갈 겁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여러 탈북민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미북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부각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판문점은 북한이 거짓으로 선전하는 조국 해방전쟁의 상징적 장소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곳에 오면 미국이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고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김영권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탈북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여러 탈북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어떠냐고 물은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백악관 면담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국정연설에도 초청돼 주목을 받았던 지성호 씨는 북한 정권의 선전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판문점 개최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선전용으로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북한 쪽에서는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쪽은 뭐 자국민들한테는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뭐 보도를 하고 이야기하고 뭐 진실이 이제 그대로 이제 전달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판문점에서 이제 뭐 최고 지도자가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이제 뭐 홍보를 할 것이고 아마 이제 그 북한은 나름대로 이제 홍보 방법까지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판문점보다는 제주도도 좋고 또한 이제 뭐 아시아 나라의 또 제3국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 장소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건 평화보다 수령의 위대함을 선전하기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대학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쳤던 현인혜 씨는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이 미국의 백기 투항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주석이 중국에 훈수를 두며 미국의 백기 투항으로 선전하도록 조언한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자랑 삼아 가르쳐왔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내 쪽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복잡했다. 사이지가 미국하고 관계를 맺는 게 투항이다. 이런 오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김일성이 아주 멋들어지게 답을 해줬다. 흰기를 들고 오는 거다. 그 백기를 들고 항복하러 오는 거다. 이렇게 해줘서 중국 내 여론을 수습해줬다. 중국이 태면을 세워줬다. 뭐 이렇게 그냥 강조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평양으로 오는 경우에는 북한에 항복해서 오는 거다. 이런 식의 선전이 먹히는 거죠.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북한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판문점 역시 상황에 따라 그런 선전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민 오 씨도 판문점은 북한이 거짓 선전하는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내부 결속에 이용만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문점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판문점은 북한이 그 조국 해방전쟁, 6.25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선전 공작이 걸립니다.
북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선전할 것이기 때문에 내부 결속 차원에서 이만한 행사가 없다고 여길 것이란 겁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6.25 한국전쟁을 일으키고도 미국이 침략했다고 거짓으로 교육하고 있고 7.27 정전기념일도 북한이 승리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가르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다양한 뉴스를 접하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북한은 관영방송을 통해 선전한 뒤 방송 차량이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끊임없이 선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세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이런 요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예에서 좀 해방시켜달라. 미국은 노예를 해방시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서독 통일도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간다면 김정은 너 저거 장벽을 네 손으로 허물고 나와라. 국제사회로. 그때는 우리가 너 유엔에 찾아와도 다 만나고 다 국제사회 이론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걸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북한 15호 요독관리소 출신인 정광일 노체인 대표도 우리가 이겼다는 걸 북한 정권이 판문점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북한의 노동신문이 29일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난한 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한편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주민들이 비교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인민 대중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고 종신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또 다른 탈북민 G 씨는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북한 정권의 책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문점 회담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제3국에서 협상하는 것보다 한반도에서 직접 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도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탈북민 5명은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광일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역설적으로 가치를 북한에 팔아 평화를 사고 북한 체제를 보장한 게 판문점 선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안보 장사를 했고 한국의 진보라는 인간들은 평화 장사를 했습니다. 그 우리는 그냥 거기에 끼운 그 어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 주민도 알 권리가 있어요. 합의 정상회담에 왜 그렇게 꼭 대북 전단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알 권리라는 건 꼭 있잖아요. 속된 말로 말하면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그 어떤 평화를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성호 씨는 누구나 종전과 평화를 바란다며 하지만 북한 정권이 세습 독재 정권,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인 인권과 법치가 없다는 것을 볼 때 판문점 선언에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혜 씨는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컴플렉스를 풀어준 게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완전히 지금 사람 취급 못 받고 있구나. 이게 제일 컴플렉스 된 건데 중국에서 아주 굽신하게 대답해줬다고 노동신문에 완전히 그 중국에서 얼마나 굽신했는가를 근데 남쪽에서도 자기를 굽신이 대접해줬는데 북한에서는 항상 자기네 대통령이 말하자면 김정일 동지를 남쪽 이민들도 우러러 바꾼다고 맨날같이 선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아 국진이 대접해줬어. 국진 안내도 받았다는 거는 종이로서는 바라던 바예요. 남쪽에서도 나를 이렇게 전중했습니다. 내가 우리 도선 사람한테만 인정받는 게 아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은 세계적인 선전선동의 대표 선수들이라며 많은 한국인이 거대한 쇼와 평화의 환상에 사로잡혀 북한 정권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게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이현서 씨는 하지만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말해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탈북민이라서 무조건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일부라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진정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국민 이민들이 제대로 해외여행, 이제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은 아니더라도 여행도 좀 제대로 다니고 그리고 좀 자기 생계를 그 장사활동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도 좀 주고 그 자기가 이런 것만큼 보수도 좀 가져가는 그 원초적인 그런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 나온 게 그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뷰어 인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유엔은 천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며 1억 1,10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원은 필요하지만 철저한 감독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활동 중인 인도적 기구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1억 1,100만 달러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북한 주재 유엔 상조 조정관실은 12일 북한 인구의 40%인 1천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를 자체 조사를 통해 파악했는지 북한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식량 부족으로 전체 어린이의 25% 이상이 발육이 부진한 상태를 보이는 등 영양 부족이 계속 중대한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서비스 접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식수 공급원 없이 살고 있고 주민들의 약 4분의 1이 기본적인 위생시설 없이 살고 있는 등 보건상의 중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타판 미슈라 북한 주재 유엔 상주 조정관 겸 유엔 개발계획 상주 대표는 북한에 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일반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이 필수적인 생명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지원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지난해에는 인도적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자금 가운데 3분의 1만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슈라 조정관은 올해도 자금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으면 북한에서 활동하는 기구들이 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는 일반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유엔 개발계획과 세계식량계획,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식량농업기구 등이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북한 주민들이 계속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등 북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we should be offering continued support to help the people of North Korea, but making sure that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계속 지원을 제공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대북 접근의 어려움 때문에 분배 투명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로베르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인도적 지원에는 국제적 기준이 있다며 북한만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should be able to give aid where they play a role in talking to beneficiaries, in having access to people.
인도적 지원의 수요자들과 직접 이야기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며 분배 과정을 감독하는 등의 역할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코엔 전 부차관보는 이 같은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이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정권과 핵심 계층만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카고에 꽃사업을 하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글로리아 김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글로리아 김씨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글로리아 플라워즈. 글로리아 김 씨가 4년 동안 전념하고 있는 사업체의 이름입니다. 장미 색깔이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원래 더 많죠.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컬러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해요. 이렇게 오더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됐어요?
색깔
원래 이렇게 나요?
네, 원래. 와.
사무실 뒤로 마련된 작업실 겸 창고에는 수십 개의 양동이에 갖가지 꽃이 담겼습니다.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꽃은 장미인데요. 꽃이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추운 온도를 유지하는 작업장에서 글로리아 씨는 꽃을 손질합니다. 글로리아 씨를 돕는 한 탈북 여성은 두터운 손바지와 외투로 무장을 하고 작업을 돕습니다.
옷을 입으시는 이유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아, 여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입고 온 바지가지고는 모자라서
네, 내 작업복인데 지금 이렇게
설바지를 입어야 돼요.
날씨도 추운데.
근데 원래 더 추워야 돼.
가시를 그렇게 빼는.
원래는 가시를 안 떼고 했는데 이거 꽃 사는 분들이 이렇게 손 몇 번 다쳐가지고 피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수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시를 이제 제거를
일이 더 많아지겠네요.
엄청 많죠. 그래서
그렇죠. 일을 다 하셔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수백 송이의 장미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탈북 여성과 글로리아 씨는 이 꽃을 서너 송이씩 모아 작은 꽃다발을 만듭니다.
얘네가 그 여기 거기서 와요. 에콰도르에서 오는 애, 사우스 아메리카 에콰도르. 그러니까 얘네가 농장이 다.
이 꽃들은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산 장미라고 하는데요. 모양은 모두 같은 장미인데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보라색 장미도 보입니다. 그야말로 무지개 빛깔의 장미꽃이 여기 다 모였습니다.
아니면 종류에 따라서요?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프리덤이거든요. 이름이.
프리덤.
예, 프리덤. 그러니까 얘네 프리덤이 우리가 한 주에 들어오는 양이 6천 송이에요. 한 주에. 그다음에 칼라는 3천 송이. 그러니까 거의 만 송이가 들어와요. 한 주에. 매주 들어오는 꽃이. 그다음에 저기 이게 카네스는 또 카네스인데 또 농장이 다르고. 그러니까 다 이게 이거 보면은 이렇게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얘는 멀티플로라, 폴로 이름이 다 다르니까 농장마다 다 달라요.
몇 개 농장에서 가지고 오세요?
지금은 7개.
제일 바쁠 때는 몇 명 정도 와서 일하세요?
제일 바쁠 때는 한 10명씩 와서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마더스 데이나 뭐
그럴 때는 갔어? 꽃이 몇 송이 정도 나가요? 한 하루에?
그때는 수천 송이씩 나가죠. 꽃이 없어 못 나가요, 그때는. 그거는 재고를 쌓아놔야 돼요.
평소에는 한두 명이 글로리아 씨의 일을 돕지만 바쁜 때에는 10명이 달라붙어야 주문량을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글로리아 씨가 도매로 가져오는 꽃들의 질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에콰도르가 제일 번이에요. 꽃이 질이 제일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보다는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아는 중에서
꽃 하시는 분들은 에콰도르 플라워가
제일 예, 베스트예요. 네. 근데 이제
좋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색깔도 좋고 싱싱하고 뭐 이런 건가요?
아, 꽃이 이렇게 머리가 있잖아요. 장미가. 머리가 크고 폈을 때 사이즈가 있어요. 오픈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걔네가 그 삶의 기간이 있어요.
수명.
수명. 예. 네.
꽃의 수명.
예, 네, 꽃의 수명. 꽃의 수명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꽃의 색깔도 약간씩 달라요. 뭐 프리덤 같은 경우는 이제 레드인데 얘는 똑같은 프리덤이라도 다크 레드도 있고.
글로리아 씨는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마치 사람이 태어나고 늙고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꽃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가지각색인 장미꽃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탈북 여성 글로리아 씨. 지금은 새로운 사무실을 얻고 창고를 얻어야 할 만큼 바쁘고 눈코 뜰 새 없이 일거리가 많아 행복한 비명을 지를 정도지만 처음부터 이러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1달러짜리 장미 100송이를 사 하나씩 포장하고 주유소마다 들러 사정하듯 꽃장사를 했습니다. 1달러짜리를 2달러에 팔아달라고 하고 가게와 50잔씩 이문을 남겼던 것이 4년 전 글로리아 씨가 꽃 사업을 처음 시작했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최근 대형 꽃 냉장고도 구입하고 넉넉한 공간을 마련했지만 사업을 시작하고 한동안은 소형 냉장고도 없이 좁은 아파트 방에 꽃을 사 보관하기도 했더랬습니다.
러지 때는 아침에는 회사 가고 회사 갔다 오면은 시간 날 때마다 운전해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꽃 나한테 사라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도 잘 이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6학년 뭔지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영어 몰라도 괜찮아요. 설명하고 어떤 데는 막 아, 여기는 뭐 꽃 팔리지 않는다 막 이런 데도 있어요.
일은 주먹구구식으로 혼자 했지만 꽃을 사서 내다 팔기까지 할 수 있는 만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이게 동네가 아 여기 동네는 어떤 사람들이 좀 살고 인구 밀도를 일단 보거든요.
인구 밀도.
네,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 조사 다 하시는 거예요?
해야 되죠. 그래서 하고 이제 일단은 그다음에 계속 설득을 해요. 계속 가요. 그 한 곳을. 근데 이건 그로서리는 매주 무조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죠.
아니 이 사람들도 거래하던 거래처가 있었을 텐데 글로리아 씨
있죠.
바뀐 거야.
예. 네.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죠.
사업이란 걸 해본 적도 없었던 글로리아 씨. 그런 만큼 위험 부담을 떠안기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풀 크레딧을 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다른 데 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요 먼저. 팔리든 안 팔리든 예를 들어서 장미를 이제 천송이를 샀어요. 줬어요. 농장에서. 네, 네. 그러면은 천송이치를 무조건 돈 다 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먼저 갖다 줘요. 갖다 주면 돈 받는데 안 팔린 거는 안 받아요.
천송이를 대형 마켓에 맡겨놓고 일주일 뒤 팔린 물량이 500송이면 500송이만큼만 돈을 받고 나머지 비용은 손해를 봐야 하는 그야말로 꽃을 소매 가격으로 파는 가게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조건이 없었던 건데요. 이 방식은 오히려 글로리아 씨를 더 철저하게 사업에 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컴퓨터를 매주 있잖아요. 이거 그 퍼센트를 뽑아야 돼요. 매주. 그러니까 제 컴퓨터는 퍼센트가 다 있어요. 매주마다.
퍼센트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꽃을 예를 들어 100개를 나갔을 때 몇 개 팔렸는지를. 그래야 내가 알아요. 그 조절을 하죠. 꽃을 계속. 왜냐하면 풀 크레딧이니까. 예, 평균이 잡혀요. 근데 처음에는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손으로 다 했어요.
2007년 미국에 온 글로리아 씨가 꽃 사업을 시작했던 첫째 날 100달러를 쥐고 꽃을 사서 거래처를 찾아다녔던 때가 겨우 4년 전 일입니다. 그야말로 빈 주먹으로 혼자 읽어낸 구멍가게를 이만큼 키우기까지 글로리아 씨만의 노하우가 있었던 걸까요? 그에 대한 답은 글로리아 씨가 꽃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삶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BOA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꽃 사업가 글로리아 씨의 세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되겠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